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34절에서 48절까지 있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욧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 하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욧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기까지. 오래전 목사님께서 파라과이를 가셨을 때 페르난도 누고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성공의 신부였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신부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서 그 체격도 아주 크시고 그런데 그 큰 손으로 목사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 해에 목사님이 가셨을 때는 목사님을 끌어안고 당신은 나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똑같은 병으로 상원 의원이 입원을 했는데 그 상원 의원은 세상을 떠났고 1차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대통령궁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서로 대권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2차 치료를 받으려고 브라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특별히 치료를 잘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통령 2차 치료를 들어가려고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의사가 이 대통령 1차 치료를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치료에 들어가는데 이 의사가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면 오늘 이 환자가 처음으로 우리 병원에 왔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해서 치료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1차 치료를 다 해왔고 이미 병명이 다 드러났고 그런데 뭐 또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다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여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그 병원에 처음 온 환자로 생각하고 세밀하게 검사를 해 들어갔는데 심장에서 떨어진 가까운 곳 혈관이 막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상원 의원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 대통령은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박 목사님을 뵙고 가슴을 열어서 내가 여기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다고 했는데 목사님 기도의 힘으로 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려고 하면 또 자기의 행위를 의존해서 하면 육신의 기대를 두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공고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되면 자신을 한번 돌아볼 법도 한데 이렇게 안 되는데 실패하는데 힘든데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까? 우리 몸의 병이라는 것은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는 병은 없잖아요. 마음의 병도 다 원인이 있죠. 근데 어떤 대체학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병에 걸리면 죽을 때까지 고혈압 환자로 살고 죽을 때까지 당뇨병 환자로 산다 그러더라. 왜냐고요? 고혈압 환자로 딱 이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의사가 정해준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도 아주 작은 약이에요. 그거 하나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 약은 근본을 치료하는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고 결과를 치료하는 거예요. 혈압을 조절해주는 조절제예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덩치가 제 두 배는 돼요. 그 동생도 야 체격이 좋더라고. 근데 병원에서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의사의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고 혈압약을 안 먹었어요. 그 결과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줬는데요. 장기가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몸 안에 장기가 다 녹아내려 버렸다니까요.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온몸에 살이 쫙 빠져가지고 이제 살 길은 없는 거죠. 마지막 절 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는데 야, 그 혈압약 하나 먹지 않은 결과로 그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장기가 녹아 내려가지고 죽음 앞에 있다는 게 안 믿겨지는 겁니다. 왜 혈압 조절제를 먹어야 되지요? 혈압이 오르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낸다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면 혈압 조절제 먹을 필요 없잖아요. 원인을 치료하게 되면 고혈압 환자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고혈압 환자가 되면 평생을 고혈압 환자로 산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도 그렇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결과만 처리하려고 하지. 근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근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건짐을 받으면 되는데 근본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르니까 늘 법에 매인 신앙, 행위에 매인 신앙, 지치고 피곤한 삶, 죄에 매인 삶. 맨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제는 내가 신앙이 어렵다면, 신앙이 안 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해요. 앞으로만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안다는 생각만 믿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던 길을 멈춰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거라. 가보니까 누가 지나가고 있느냐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요즘 말하면 아마 재무부 장관 같아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난 거예요. 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손에 들려있는 건 이사야 성경 53장 그 성경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고 있었어요. 병거를 타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이 내시가 덜컹덜컹 거리는 병거를 타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내려가는 것도, 야, 이 사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럴까? 근데 그런 내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빌립의 질문도 아주 대단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읽는 걸 깨닫느뇨.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그걸 깨닫느냐? 그 내시가 또다시 명언을 했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은 반드시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스스로 깨닫는 세계가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정확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깨우쳐주게 되는 겁니다. 읽는 걸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성경의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누구를 가리키는 이야기냐? 너무너무 신기한 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이사야 53장이 복음인데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구 이야기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야?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아요. 종교 지도자는 많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많아요. 예루살렘에,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병거를 타고 왔으니까 아마도 여왕에게 휴가를 맡아서 온 것 같은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찾고 있으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돌아갈 때 깨우침을 받고 돌아갑니까? 얻은 것이 없이 돌아갑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귀한 복음을 깨우쳐줄 수 있는 지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의 그 훌륭한 대제사장도, 레인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 많은 나비들이 있지만 성경을 아예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내시에게 이 복음을 깨우쳐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뭐지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복음을 깨우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참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번에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매 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 매 시간 복음을 전하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 그렇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네. 아멘. 그렇구나.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이제 의인이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제야 이런 복음을 듣게 됐구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씻는 데는 무엇밖에 없죠?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회개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영접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시가 그에게 이 복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빌립을 만나니까 복음을 깨닫고 영생을 얻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매 시간마다 계속 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다른 이야기 없나? 저 목사님은 제사하는 이야기밖에 모르는가 봐.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은 스스로 깨우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스스로 내시에게 깨우쳐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성경 읽고 가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야 이놈아 그거 나야. 내 아들 예수야.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야. 알았어 믿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이게 7절 뒷부분일 거예요. 바로 앞에는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복음 있잖아요.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이 복음을 다 읽고 지나갔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건데 스스로 깨닫는 세계가 아니라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당신 여기 올라 앉아라. 그를 받아들이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여기 올라 앉으세요. 읽는 걸 깨닫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좀 그렇죠? 예? 좀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너 그거 읽는 거 깨닫고 있느냐? 저 사람 뭐야? 제가요. 87년 2월 1일 공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무반장이 저를 불렀어요. 야, 우리가 어떤 선배가 와가지고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의인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사람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그날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의인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렇지! 내가 기죽에 5년 다녔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 그래? 그렇지! 근데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내무반장님, 그분을 제가 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무반장이 화 안 내고, 그래? 내 만나게 해줄게.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그분은 내 하루 종일 훈련 받으러 나간 사이 낮에 와서 이분에게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하고 있고, 제가 훈련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 이제 숙소에 돌아오 내 반에 돌아오면 그분은 못 만나니까 그분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 이제 전도지를 제게 줬어요. 어디를 갔느냐면 바로 한밭중앙교회 저쪽 어디죠? 서부터미널입니까? 2층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교제를 하고 나서 내가 믿음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얻었어요. 아, 성경적인 죄인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근본 아담 안에서 나는 죄인으로 났구나.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군부대 들어가서 생활하는데요. 기상나팔 소리 있잖아요. 빰빰빰빰빰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그 기상나팔 소리 매일 아침 듣는데요. 내 귓전에는 매일 기상나팔 소리 들리듯이 네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네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너 기도를 듣지 않아. 네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너 받을 수 없어.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그때 저는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전도사였어요. 제가 이제 휴가를 첫 휴가를 받아서 서울 제1교회를 찾아갔는데 문을 열고 떡 들어갔는데 어떤 청년 형제가 저를 보더니 아주 퉁명스럽게 반갑게, 아니 교회 사람이면 반갑게 맞으래.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일단 맞이하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는 나를 들어오라고 소리도 안 하고 어디서 왔는데요? 뭐 때문에 왔는데요? 무슨 일로 왔어요? 야, 영 기분 나쁘네. 그냥 가야 되겠다. 돌아서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으러 왔는데 내가 지금 복음 들으러 왔는데 내가 이 소리에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면 되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통화돼. 그때서 되돌아 아 그러시구나 어서 오세요. 참말로 처음부터 그러지.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느냐면 휴가를 훈련소에 있다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한밭중앙교회 2층 그 예배당에 가서 만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누구냐? 조성화 목사님이에요. 그때 중사였는데 제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분이 성경학교 간 줄도 모르고 올라갔는데 내가 군부대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교회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았습니다. 쭉 이야기했더니 아 그렇구나. 그분 여기 성교학교 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되면 전도하고 다 돌아와요. 30분 지나니까 그분이 돌아왔어요. 조성아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편지 받아봤느냐고 묻더라고요. 편지요? 무슨 편지요? 자대배치 받고 나와서 내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 안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얼마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야 하는지 편지보다 사람을 먼저 보냈다면서. 그러면서 3일 동안 교제를 하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동안 그렇구나.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구나.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구나.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마음은 벌써 해방이 돼 있었어요. 아멘. 예?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런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느냐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다고 제가 씻겨지는 게 아니고 아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사해 놓으셨네 깨닫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조성아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내가 선교학교에서 전도지 파송받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이 내신을 만났을 때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사야 53장 그 말씀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율법을 깨우쳐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죄에서도 자유케 됩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집회할 때 기도원에 가서 막 집회할 때나 교회에서 집회할 때 찬송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받으라 이 말이죠. 성령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찬송 부르는 건 뭐고 죄를 씻어달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확하게 깨우치게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그 영혼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8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제일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뭐야? 목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뭐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묻지도 않는데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내 인생에 구원받은 게 가장 크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건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지나쳐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그게 더 큰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다 그런 역사 나타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았는지는 정확하게 구원받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 이적을 베풀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요. 히브리서 3장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큰 구원 여러분 앞에 제가 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그 한 가지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고 구원받은 그 사실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했고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신 사실인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이 날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복음 안에 건강이 들어있고 복음 안에 미래가 들어있고 복음 안에 장래가 들어있고 복음 안에 가정이 들어있고 복음 안에 물질이 들어있고 복음 안에 가정이 들어있고 모든 게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시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여러분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 군대 장관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은 로마 군대는 가이사 왕제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살았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출세길이 끝나는 겁니다. 그는 가이사 황제를 마음에서 황제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제는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뭘 하려고요? 복음 듣게 하려고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왜요? 율법으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자체가 위법이니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사도로 세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베드로 마음의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셨어. 보자기 내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 각종 기는 것 짐승들 부정한 것들이 가득 있었어.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속도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거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너 생각 틀렸어. 그거 아니야. 네가 볼 때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으로 얘기할지 몰라도 나는 그들을 깨끗게 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자, 뭘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무슨 의인이래? 내가 뭐가 거룩하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무슨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고 깨끗지 아니하다고 말하지 마. 난 너를 받았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기뻐해. 난 너를 의롭게 했어. 난 너를 거룩하게 했어.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마. 아멘. 주님이 나를 받으신 거예요. 때로는 제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받으시겠나?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보면 나 같은 사람도 받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셨는데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저 형제도 받으셨구나. 저 자매도 받으셨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네요. 내 기준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받으셨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다 같은 인간을 받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깨끗게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주님 베드로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고넬료도 깨끗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다 깨끗게 하신 겁니다. 러시아에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강사 목사님 복음을 막 전해요.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제 나는 의인이라고 손을 드는데 맨 뒤에 앉아있던 한 분이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잠깐만요. 저 질문 있는데요. 저는 직업이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마피아예요. 지금까지 사람을 몇 사람이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몇 사람 더 죽일는지 저도 모릅니다. 직업이 그러갔어요. 이런 사람이 죄도 사했습니까? 이게 한국 사람은 순수치가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따지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건지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앉아있는 선교사님이 앉아계시기에 선교사님 쳐다보면서 뭐라고 대답할까 눈치를 했더니 고개 돌려버리더니 네 알아서 대답하라 하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대하게 이야기했대. 그런 당신의 죄도 예수님이 사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인간의 죄도 사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분 구원받고 전도자가 됐잖아요. 마피아 부두목. 지금은 주님 품에 갔습니다만은 정확한 복음이 들려지면 누구든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한 건 맞아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받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집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합니다.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앉은뱅이 일으킨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3천명, 5천명 구원받은 이야기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죄사함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매 시간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오늘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아 그런가 저런가 그런가 막 하다 온돈 속에 있다가 또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이번에요 논산, 남대전, 동대전, 예산 목사님들 한 분씩 통역을 붙여서 이제 집회를 하겠어요. 가서 간증도 하시라고. 근데 감사한 게 이번 민박 기간에 또 복음이 탁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바보 도통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또 그의 이름을 이름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은 오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은 무엇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자 여기를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베드로를 만난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을 한쪽 면만 보니까 나도 베드로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욥과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요. 좀 더 성경을 읽어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화평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많은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CLF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그 복음이 들려질 때 목회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서 자유를 얻고 야 이제 이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고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에 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에 대함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맞습니까? 중간에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평케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그 찬송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그 약속을 새기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죄사함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는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어라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 커다란 십자가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이 되라하고 되리라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예, 증인이 되라 그게 아니에요. 자, 찬송가의 187장에 보면 너희 죄를 벗어라 그 찬송가사가 내가 죄를 벗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벗겨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예, 증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증인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어느 이 순간부터 이 복음 전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